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16년도 한 해가 지나갔고 새로운 2017년도 맞이하여서 첫날 첫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들 하나님 앞에 많이 부족했던 것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결심으로 시작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을 교훈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사다난했던 2016년도를 보내었고 이제 2017년 새해 첫날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가 쏜살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월은 정말로 빠른 것 같습니다. 화살같이 지나간다는 말이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세월이 이처럼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잘 선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지나가 버리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서 주어져 있는 모든 기회를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용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잘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2016년도는 지나가 버렸고 우리들에게 2017년 새해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새로운 시간과 기회 놓치지 말고 또 우리들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에 또 우리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기력이 주어져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더욱더 힘써 일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새해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심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하는 것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일부분이 조금 개선되고 고쳐진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으로 조금 향상되고 나아진 그러한 존재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 전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전 것이라고 하였고요. 또 새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과거의 것이죠. 새것은 지금 현재의 것입니다. 이전 것과 새것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변화되기 전에 아담 안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 있었던 그 상태가 바로 이전 것이죠. 그러나 복음으로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완전히 새롭게 그 변화된 상태는 이전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것이라 그렇게 말했고요.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오늘 저는 본문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특별히 이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것.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무슨 외모가 전혀 새롭게 변화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외모는 변화되기 전후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 모양 그대로이지요. 과거의 모습 그대로 외모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에 무슨 요즘에 신차가 나오면은 현재 타고 있는 차는 구식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떤 외적인 모습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인데요. 특별히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지, 이해력, 정서, 감정, 욕구 등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전인적인 관심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사람의 전인격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것을 부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인이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온통 그 관심이 이 세상 일에 기울여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두 부류의 생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의 생각입니다. 이 두 개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두 부류의 생각이 대조가 되고 있지요.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세상의 것들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하고요.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정반대가 되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영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었습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이지와 정서의 모든 실천적 행사로 보아야 한다.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그 영적인 일들에게 애착을 가지고 그 영적인 일들에서 맛과 풍미를 느끼며 거기서 즐거움과 만족을 찾기까지 나아가려는 모든 작용, 바로 그것이 영의 생각이다. 여기 존 오웬은 영의 생각을 성령으로 새롭게 된 이지와 정서라고 하였고요. 그래서 새롭게 된 이지와 정서는 영적인 일들의 애착과 맛을 느끼고 만족을 느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은 그 육신의 생각은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맛을 느끼지 못하죠. 거기 애착을 느끼지 못하고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새롭게 된 이지와 정서는 영적인 것들의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이처럼 서로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만을 추구하면서 또 관심을 가지면서 거기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지요. 그러나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것들에만 관심을, 하늘의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의 완전한 변화인데요. 과거의 육신의 생각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외모가 번듯하게 아주 세련되게 바뀌어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좋아하지요.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하였는데 이거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그런 일이죠. 또 시편 73편 25절에서도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 이것도 육신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모습이고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그런 존재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생각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새로운 피조물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의 생각을 한번 잘 검토해 보면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죠. 도리어 죄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변화되어 새 피조물이 된 다음에는 죄를 혐오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특징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있습니다. 오바다 세즈 윅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은 모든 죄에 대해 심한 반감을 갖고 반대한다. 그가 죄를 반대하는 것은 그 죄가 공공연히 남의 눈에 뜨이기 때문이 아니며 그 죄가 사적이고 은밀하기 때문도 아니다. 공공연한 죄든 사적인 죄든 그 죄가 하나님의 의지와 영광과 반대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다. 이게 세즈윅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지와 영광의 죄라고 하는 것이 반대되기 때문에 그것을 혐오하고 미워한다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처럼 죄에 대한 반감, 혐오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새로운 피조물일 수 없지요. 새로운 피조물은 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반발심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더라도 거기 나와 있는 사람은 죄를 아주 미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라고 하였는데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악, 이 죄를 원치 않는다고 하였죠. 그래서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 나오는 사람은 자신 내면에 있는 죄를 원치 않는다, 죄를 혐오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아주 미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죄를 미워한다고 해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 그런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면서도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이미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의로운 노아도 또 다윗도 또 베드로도 부끄러운 죄를 범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죄를 미워한다고 해서 죄를 아예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물론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은 새롭게 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과 9절에 죄를 짓는 자는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습관적으로 짓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에 죄를 짓는 자는 습관적으로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아예 이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죄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새로운 피조물은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중요한 사실은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일평생 죄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일평생 죄와 싸운다. 죄를 사랑하고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죄와 싸우지 않지요. 그 죄에 끌려다니지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일평생 죄와 싸우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속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신자의 내면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충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신자의 내면은 복잡합니다. 신자의 내면에는 성령께서 거룩한 소욕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요. 또 반면에 육체의 죄악된 소욕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충돌하게 되는데요. 신자는 이런 육체의 소욕과 전쟁해서 그것을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것을 죄를 죽인다. Mortification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죄를 죽인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는 결정타를 맞고 그 주도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죠.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억제하고 물리치고 죽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게 바로 죄 죽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죄를 혐오하기 때문에 이런 mortification, 그 죄를 죽이는 이 일을 일평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려고 하면은 죄와 싸우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죄와 싸우고 있지 않다면은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은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여러분들은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미워하고 혐오합니까? 세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는 거룩한 사람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드핑크는 은혜 가운데 자라가지 않으면서도 영광을 향해 순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철저히 기만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은혜 가운데 자라간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거 성화이지 않습니까? Sanctification. 그러니까 성화가 없다면은 성화가 없으면서도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성화가 없으면서도 영광을 향해 순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순례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철저히 기만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나는 죽어서 천국에 꼭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성화, 즉 거룩한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거룩한 삶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욥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도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하여서 노력하였습니다. 심지어 잔칫날이 지나면 자녀들을 부르다가 성결케까지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라고 하였고 4절과 5절에 보시면은요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들을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욥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은요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된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욥이 새로운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죠. 그러나 거룩한 삶이 없이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신들도 성결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지요. 마지막 네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것.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이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지요.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즉 하늘에 있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요. 노아 시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롯의 시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통 그들이 소망했던 것은 이 땅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기 직전까지 그저 이 땅에 있는 것들만을 오로지 생각하고 추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모두가 다 멸망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전혀 다르지요. 새로운 피조물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요. 저 하늘에 있는 것,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그와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들이죠. 믿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비전은 이처럼 하늘에 있는 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망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아는 것을 알려준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변화된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면 그저 이 땅에 있는 것들만을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겠지요.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또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2016년도를 떠나보냈고요. 2017년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또 다른 시간과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은 그리 오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마치 이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기껏 100년 못 미치는 그런 세월을 살다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은 대단히 짧은 것이죠. 대단히 짧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무슨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은 대단히 고귀한 것이고 대단히 값어치 있는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새해가 주어졌는데요. 이 귀한 것을 우리들은 잘 선용해야 하겠습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의 그 역사와 도움과 힘에 의해서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모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16년도가 지나가고 2017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기회와 또 시간을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시간들을 잘 선용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